마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3장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의 22페이지 13장 3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우리 홈페이지에도 배너 광고가 나갔는데요. 네.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비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아시죠? 비유. 비유가 무엇인지.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만 말씀했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만큼 비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에 성경이 기록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성경책의 빨간 것이 거기에 3분의 1이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숙제이시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세계를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속해 있었던 그곳을 설명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수요일 아직 몇 주 동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비유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러나 최대한 비유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예배 때 비유를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을 대략 커버하신다고 보면 돼요. 나중에 산상수훈 또 주일날 쭉 나가면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풍자 만화라는 게 유행하죠. 지금도 하잖아요.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은 만화 한 페이지 딱 한 컷으로 시대를 풍자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그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세세한 거 하나하나 표현되는 것들이 그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이 풍자 만화. 이 그림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상, 불평등, 권력의 불공평, 위정자들의 무능력, 사진들을 보면은, 아니, 그림을 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 그런 부정부패 아래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딱 그림 한 컷이면 다 읽어낼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 가르치신 이 비유를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주변의 세계, 그림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세계에 속해 있는 익숙한 그 사람들의 익숙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설득의 미학도 품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대단히 특징적인 방식의 가르침이셔요. 당시 랍비들도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 랍비들과의 사뭇 다른 방식의 비유를 취합니다. 구약에도 비유가 등장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구약에 유명한 비유가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나단의 비유가 있지 않을까. 부자에게 양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양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딱 약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양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취하죠. 죽이죠. 자, 그 비유를 놓고 다윗이 듣고 그놈이 있냐? 당장 내가 잡아드리겠다. 그때 나단이 뭐라 합니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그의 충신 우리아이고 한 마리의 양은 이 바세바인 거죠. 아주 유명한, 예. 또 우리가 사사기 새벽에 했었는데 사사기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인 그 요담이 그렇게 비유를 또 하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가시는 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나무들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나무가 다스리잖아요. 자, 그런 비유들. 이거 구약에도 나와요. 이런 비유들이. 이 비유들을 들으면 청중들은 그들의 언어이고 그들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그림 언어들이 뭔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이해하기가 때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그 생생함과 아주 기이한 그 특징들이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생생한 이 보이스, 음성을 담아주고 있는 그 기록이 바로 비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까 말씀한 이 빨간 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받아 적었다든지 그것을 녹음을 했다든지 혹은 녹화를 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니까 적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후 그리고 30년이 대략 지난 60년대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기록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이들의 이 기록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철저하게 그들의 기억 속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먼저 믿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 한둘이 아닌 여러 복수의 제자들의 서로의 증언들의 그래서 그 증언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그 중에 다른 기나긴 가르침들은 좀 재현하기 어렵다고 칠 때 비유만큼은 가장 재현하기 쉬웠을 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 나온 비유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하신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북미에서 많은 그 운동들 중에 이 빨간 글씨들 중에 예수님이 아닌 말들은 다 걷어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에서 빨간 글씨를 애들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기억해서 놓았던데 예수님의 진짜 보이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자꾸 말씀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지금 운동들이 한참 벌어지고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런 시대에 다른 건 몰라도, 그래, 그 사람들이 이거는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를 들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내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 앞에서 비유만큼은 예수님의 보이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예수님의 생생한 보이스가 있어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오늘은 특별히 다른 비유를 하지 않고요.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비유 안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많은 가르침을 재현한 것 중에 이 비유만큼은 아주 생생하게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고 이 기억에서 되살아난 예수님의 철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비유를 읽으면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이 들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읽을 때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처럼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비유가 갖는 흡입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던지는 질문은 완전히 청중들을 코너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픈 그런 욕망과 마음, 태도를 그래서 어떤 논리와 철학과 이성으로 그분의 요청을 거부할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진 무장, 무기들을 다 무장해제시켜버리는 단 한순간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순간 이 비유는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수요 예배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비유를 드리면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그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비유가 뭔가 뭐 국어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비유 안에는 직유와 은유가 있어요. 그래서 직유라고 하는 것은 이 뭐 A는 B 같으니 뭐 이런 식의 표현. A는 B 같다. 은유는 그냥 A를 다른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이런 모든 특징이 다 비유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청중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에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언어 소통, 언어를 소통하는 의사소통하는 그런 체계 방식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합의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나무들이 말도 하기도 하고 그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생동감이 더해지고 깊은 의미가 더해지죠. 딱 그래서 장황하지가 않아요. 단순하면서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한 스토리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버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비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뇌생남이라는 거 아세요? 뇌생남, 뇌생녀 모르시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뇌생남을 인터넷에. 워낙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섹시가 아니고 뭐 발음이 섹시한 걸 좋아하잖아요. 섹시함은 좋은 것 이거예요. 그래서 뇌가 섹시하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의미해요. 뇌가 섹시하대요. 그러니까 뇌생남 그러면 딱 와닿잖아요. 안 와닿았습니까? 아, 똑똑한 사람, 똑똑한 여자, 남자. 이런 것처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비유가 갖는 비유에 등장하는 표현과 단어와 그 내용들이 아주 그냥 딱 박히게 아주 가르침에 있어서 충격의 효과가 크죠. 풍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레고리 들어보셨습니까?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스토리 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1대1 대응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를 들면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 거기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 이걸 그대로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레고리인데 사실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간략하게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비유의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성이에요.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설명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은닉성이에요. 감추는 것. 희한하죠?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드러내는 식의 목적으로 비유를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지만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복 있는 자, 깨닫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죠. 너희와 그들. 너희는 듣고 보고 깨달아서 복을 받는다. 복된 자가 된다. 그러나 저들은 듣고 보지만 깨닫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보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일부 소수예요. 정해진 누군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 이렇게 열리죠. 계시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되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데 그들은 귀가 먹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비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리들 1세기에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오셔서 비유를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갖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상한 듣도 못 보도 못한 이야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또 혹은 자기가 가르치는 걸 설득력을 더하려고 비유를 쓰시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를 쓰고 있는 그 시대 비유를 가지고 와버린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입각해서 종말의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가져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구원을 가져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고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심판이죠. 심판이죠. 마가복음 4장 12절 11-12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무서운 거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계시다는 것은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은혜지만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비유를 깨닫는 너희는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그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을 깨닫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요. 예수를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계시해줘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비유의 계시성과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대단히 많은 실생활의 예화를 들죠. 그래서 비유에 담긴 진리를 한편으로는 누구든 쉽게 좀 깨닫도록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셔요. 보면은 그들의 너무도 익숙한 문화예요. 씨가 자란다든지, 그죠? 그리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게 부푼다는 이런 개념, 상징, 이미지. 그리고 양 떼, 무리 중에 하나가 이탈해서 방황하는 것.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집에서 막 찾는 그 여인의 모습. 자, 이런 게 비유예요. 아주 실제적이죠. 실생활에서 가져와요. 또 어떤 비유들은 예수님이 말을 지어내세요. 스토리를.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지어내세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의 풍성한 경험을 누구도 경험해봤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시대에 다 이해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비유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예전에 설교도 한번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또 어리석은 부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범적으로 어떤 그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비유를 주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듣고 지금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청중들이 얼마나 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오는지 예수님이 너무도 그들의 삶을 잘 알고 계셨어요. 농업이면 농업, 어업, 정치, 경제, 종교, 또 문화. 예수님께서 대단히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직업적 스킬을 가지고 있었죠. 목수였습니다. 목수. 왜 예수님이 목수였는지는 뭐 성경에 대해서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되게 이렇게 대물림을 받습니다. 오늘날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이니까 목수였겠죠. 그러나 목수라는데 제가 어떤 목수를 아는데 철학이더라고요. 가구를 만드는 나무로. 그래서 그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상대방을 생각해요. 이 의자를 주문한 사람의 체형과 성품과 습관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앉아서 의자를 땡길 때 우리 그냥 앉아서 의자를 땡기지만 땡길 때 의자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잡을 때 그 잡는 그 부위의 이 그립감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게 그 모양새도 만들고 주문한 자의 그 엉덩이 사이즈에 비슷하게 모양새도 만들어주면서 앉았을 때 더 앉아있고 싶을 만큼 그런 의자를 만든다는 철학이 담기죠. 사람을 배려하는 최고의 직업이 목수가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도 이 직업을 가지고 계셨지만 30년 동안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분이 사역으로 뛰어들었을 때에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하시죠. 누구든 다 만나세요. 지나가는 일반 사람도 만나고 종교인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만나요. 평민의 언어도 쓰시고요. 귀족 언어도 쓰시고 정치어도 쓰시고 또 상거래상에 쓰는 언어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비유인 거죠. 그래서 꼭 비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비유가 필요했어요. 오늘날은 인터넷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중매체들이 발달되어서 너무도 쉽게 지구 저편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이 뭔지 컴퓨터가 뭔지 이런 것들 전혀 TV가 뭔지 모르는 시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도 부족 국가들도 많죠. 선교사들이 선교지 아프리카의 선교지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현지인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한 10년, 20년 이때는 가장 어려웠던 게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제가 있었던 곳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눈을 설명하는 거예요. 눈이 뭔지 모르는 거죠. 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건지도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어떤 효과로 위험과 또 유익을 주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코넛 가루, 마른 코코넛 가루 같이 생겼는데 이게 녹으면 또 밟으면 미끄러지고 이게 물로 변하고 도저히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로 최대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그곳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인생들에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어려우지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비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비유의 장점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간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비유였습니다. 그 기능은 듣는 이에 따라서 듣고 깨닫고 그 의미가 허락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1세기니까요. 우리가 사는 2000년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사람들이 씨름을 했어요. 특별히 교부 시대가 있어요. Church Fathers 그러니까 2세기부터 한 7세기 이 시기에 대단히 이 비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때 당시에 이 주로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알레고리 방법을 했습니다. 알레고리. 전부 다 1대1 대응어를 찾았어요. 뭐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처음 이런 그러니까 설교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어떤 강의식으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서론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비유를 듣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풍유법,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믿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들 미련한 다섯처녀는 행함이 없는 성도들 그래서 거기에 이 다섯 등불은 다섯처녀가 가진 다섯 등불은 다섯 개의 어떤 감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기름은 말씀을 상징하고 기름을 파는 자는 선생을 의미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1대1 대응어로 찾아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 기다리신 아버지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는 하나님, 탕자는 죄인, 형은 바리새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 가락지는 세례. 잔치를 베풀어라. 성만찬.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라. 영생. 그에게 신발을 신겨줘라. 한 천국을 여행하는 필수단. 여기서 특히 제일 좋은 옷은 회복된 관계. 이런 식으로 1대1 하나하나하나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예요. 풍유예요. 알레고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바울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풍유적 해석,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대단히 모호해져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 아까 말한 교부시대에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 1대1 대응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이 실패하고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더 모호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얘기해 줬는데 이 교부시대 사람들은 비유를 해석하면서 더 비유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에 관심 두지 않고 자기 시대의 교리를 만드는 데 이 비유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자들은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말자라고 그 해석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비유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그리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그래요. 이 두 비유를 보면은 철저하게 1대1 대응.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씨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밭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내 밭은 네 종류의 사람들 새는 사탄 가시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는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이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이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추수 때는 세상 끝, 그 다음에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 예수님도 이 1대1 대응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 놓은 이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알레고리컬하게 하지 말자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알레고리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해석 부분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돌파구를 찾아내는데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 주신 비유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알레고리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안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지금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그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이해하는 청중들,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청중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고 따른지,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을 반응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비유를 읽을 때 제가 앞으로 수요 예배 때 해석할 때 이걸 초점으로 할 텐데, 혹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또 비유를 대할 때 이 중요한 특징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네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비유를 읽을 때 가능한 한 그 비유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종교, 사회 이런 환경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여러분이 읽는다, 그 비유를 읽는다 할 때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유대교,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사가 있었고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도 알아야 되죠. 유대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있었고 또 로마인이 있었어요. 문화도 알아야 돼요. 나귀, 또 나귀로 여행하는 거, 여관에 들어가는 거, 이웃의 개념, 그 당시에 이런 거 오늘날 우리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여행하는 환경, 여리고, 예루살렘, 루트, 지형, 또 그곳에 있었던 강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다 알아야 도대체 이 비유가, 우리는 모르니까 알아야 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는 지금 그 당시의 청중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쉽지만. 자유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8세기 이후 19세기, 20세기 중반, 뭐 지금도 그런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주의는 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해놓은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나빴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컷앤페이스트라고 그러죠. 자르고 붙이기, 가위질을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안 했어, 저쪽으로 놓고 원래 이 부분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성경을 다 가위질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조합하고 해서 신학을 만들어내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 일을 거의 뭐 100년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의 학자들이 성경에 관심은 갖지 않고 그 짓을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뒀냐면, 1세기 역사와 문화와 그 당시 환경, 배경에 온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로 연구의 결과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날 보수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자유주의, 그들이 해놓은 연구 결과에 대단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하나님, 그 역사라는 게 그 당시는 그렇게 휩쓸렸던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다른 시대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더 성경이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날이 가장 성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만큼 성경을 더 선명하게 본 시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더 타락한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와 진리는 더 선명해지는데 시대는 더 악해집니다. 성경에서 더 멀어져요. 평신도들이 성경의 진리는 많이 알아가는데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이 적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그 당시에 품고 있는 역사적 배경들을 최대한 관심 있게 집중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혹은 이 부분에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200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비유가 소개되는 이 방식에 있어서 표현이나 단어라든지 문법이나 구조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미의 눈덩이가 커지는가,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유의 세 번째로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르친 전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전제하고 비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준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말고도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복음서에서 가르쳐 놓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틀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하나 딸랑 떼어넣어서 이것만 이해했다가는 아주 성경을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비유가. 일단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비유가 도대체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도대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분명히 1세기 당시는 청중들은 듣고 그들의 방식으로 사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 이렇게 사랑하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하는 방식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비유는 어떤 사람 30개, 어떤 사람 60개 막 이렇게 정의하는데 못해도 이것저것 다 해도 40개 이상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우리가 그럼 수요예배 40주 동안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최대한 중요한 비유들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나누었던 이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참 전제를 하시고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다가 한편 한편 비유를 이렇게 나누어 갈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예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침투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볼 거예요.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보수되고 또 완성을 향해 가는지 비유는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 그 비유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도대체 각각의 비유가 그 비유를 듣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이라고 명령하는지 그것을 듣고 깨달았으면 응답하는 것이 이 비유를 깨닫는 자의 마땅한 바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는 백성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너희, 그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에 대해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비유 때마다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비유를 깨닫는 비밀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도전받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세상적 가치와 논리와 그런 기준들, 그것들을 이 계시의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그래서 그것들에 세상 그것들에 유혹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계시하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무서움의 심판으로 다가갈 텐데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구원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요청할 때마다 늘 순종하며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한 담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볼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에 대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